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2026년도의 표어를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경건한 공동체. 그리고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로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라고 합니다. 참고로 성경 퀴즈 대회 때 가끔씩 나오고 우리 시무, 우리 안수 집사님 이제 시험 칠 때도 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물론 권사님들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편지를 몇 개 썼을까? 모두 몇 개? 13개. 그 13개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 참 좋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중심으로 로마 감옥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 이렇게 3등분 시기별로 시기적으로 3개로 나누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로마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쓴 편지가 6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궁금하시면 문자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편지를 썼고,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우리 외운 사람들 많이 있죠? 4가지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재작년에 성경 퀴즈 대회 때 노이자 권사님이 틀렸던 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편지를 3개를 썼어요. 그거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겠네요. 그러면 3개가 있는데 다 같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3개. 그래서 모두 1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그리고 25일 두 번 설교를 사실 한꺼번에 마무리를 한 번에 설교하려고 썼더니요, 원고가 너무나 길어가지고 반 딱 자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부분하고 뒤에를 하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목적이에요.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무언가 일이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무슨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 그렇죠? 에베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써게 됐는지의 목적과 오늘 3절에서 5절, 그리고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제법 좀 했다는 분들, 목회서신 그러면 내용이 뭐냐? 아, 거기에는 장로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안수집사는 이러이러한 자격이다, 그것에 관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맞아요. 말은 맞지만 장로를 왜 세워야 하는지, 안수집사를 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배경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냥 장로의 자격, 안수집사의 자격, 이걸로만 자꾸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개의 편지를 읽다 보면 당시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힘든 일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를, 사도 바울은 장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아, 교회는 장로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을 해서 장로를 세워요. 교회는 장로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우리 오늘날 이야기하는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목사를 포함한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담임 목사를 돕기 위해서. 이게 맞는 말이지만 그게 완벽한 말은 아니에요. 담임 목사 도와주라고 장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설교들은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목사를 돕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당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교회 재정을 정리하고 뭔가를 회의를 하고 조직을 만들고 이거 하라고 당회 세운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로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정말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바른 복음으로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규산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교회 조직과 제도를 위하여 장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은 같이 읽어요. 시작. 교회를 바른 복음으로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로가 필요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저는 확신해요. 이게 맞아요. 이 말이 분명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를 비롯한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시지만 이 장로들이, 저를 포함한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도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른 교훈 속에 우리가 우뚝 서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 바른 복음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교훈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발음 잘하고 있죠? 바른 교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훈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조금 이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오늘 제가 읽는다 그랬잖아요. 읽으면서 강조하면서 잠깐 멈칫했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PC라고 한 거예요. 거기는 표시하셔야 돼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두 개 동사예요. 권하다, 명령하다. 이 두 개의 동사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서 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urge라고 하는 말인데 야 너 이거 좀 해줄래? 이런 얘기가 아니야. 너 이거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 부탁의 뉘앙스가 담겨져 있지만 명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명령하다, 명령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 단어는 진짜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게 군사 용어예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오늘날은 그런 현대 영화나 현대 드라마에서는 그런 걸 볼 수 없는데 조금 오래된 영화를 보면은 전쟁을 치를 때 그냥 양 팀이 딱 마주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야, 니네 그러고도 군사냐? 니네 장군은 어떻게 쓸모가 없다. 막 그러면서 말로 막 욕지거리를 막 합니다. 서로가 비방을 하다가 진짜 이제 공격을 할 때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면 공격 아니면 돌진 아니면 앞으로 그러죠. 혹시 영어로 귀담아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영어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Charge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여기서 명하다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아주 강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바른 복음으로 교회가 서야 되는데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3단, 4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단은 아닌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교회 속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는 순수합니까? 아닙니까? 진리는 순수해요. 그런데 여기에 혼합물이 더해지는 거예요. 썩은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잡다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탁하게 되어 있는 복음, 그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나이트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교훈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관심을 기울이며 받아들이는 세속의 가치에 물든 교훈. 그러니까 세속의 가치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복음은 있는데 이 복음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저는 옛날 용어, 한국 용어가, 옛날 용어가 아직도 편안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구정. 구정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는 옛날에 LA에서 목회할 때 그런 사람 봤어요. 구정이 되니까, 2025년도에는 참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데, 새해에는 좀 어떻게 좀 되는지 좀 토종 비결이라도 좀 볼까. 누가 얘기하는 줄 아세요? 권사님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한 거예요. 딸이 시집을 가는데 제대로 좀 보내는 건지 안 보내는 건지 그냥 뭐 믿지는 않지만 궁합을 좀 볼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집사님들이 하는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뭐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관상 보니까 아니요.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목사가 그 짓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왜 관상을 보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올해에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추천을 할 때에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추천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분 보니까 그냥 마음도 너무 착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실력 있어. 직업이 뒤에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추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 빠져 있어서 타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급하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게도냐가 더 급했어요. 마게도냐는 어딘가 하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지도가 이제 머릿속에 좀 나오죠.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거기가 이제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나오면서 곧바로 마게도냐로 가는데 한쪽 마음에서는 어디가 지금 걱정이 되는가 하면 에베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의 나라 속에 있는 한 도시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도착하자마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디모데전서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급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교훈을 물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신화, 족보. 신화와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라는 말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화와 족보가 뭐냐를 알면 되겠죠. 신화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예요. 그러면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이 종교적으로 해석을 할 때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종교는 어떤 종교였는가 하면 팽배해져 있는 종교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러면 로마 신화와 그리스 신화의 특징이 뭔가 하면 뭐 신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신들끼리 결혼해서 애 낳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로마 신화와 그리스 신화의 특징이 뭔가 하면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나의 만족이에요.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내도 막 뺏어오는 거예요. 그게 신화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신화에 몰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자꾸 세속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 육체적인 사랑, 자기 탐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그 짓 하는 거예요. 제가 짓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짓을 하는 게 뭐냐면 나만 편하면 돼요. 그게 이게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책망의 대상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예요. 시기와 질투고 나만 편하면 돼요. 내일이 아니면 아무렇게도 상관없어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만 편하면 돼요. 내가 귀찮은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족보는 어때요? 당시 족보를 가르친다라는 말, 족보에 몰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 좀 안다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당시의 성경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 신앙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자기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다윗의 후손이요. 내가 이래봬도 에브라임 지파요. 내가 이래봬도 제사장 반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 연륜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분이에요. 자기가 신앙의 3대 자손이라고, 믿음의 4대째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증조할아버지는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순교하신 분이다. 내 고조할머니는 그때 그 동네에서 처음으로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처음으로 개종하신 분이어서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구원시켰다. 아, 그거는 땡큐라니까요.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근데 제 질문은 뭐냐, 그런데 당신은요? 그런데 당신은요? 생활의 모습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자기는 성경도 안 읽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다. 제가 엘레스 목회할 때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때는 이제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 정해놓고 세례식을 베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세례받기를 원하신 분은 미리 알려주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하여튼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래봬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 교회 부목사도 아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세례받은 사람.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아, 나 그 아파트 이름 잊어버렸네. 난 그런 아파트 처음 봤어요. 지하철로 딱 가갖고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냥 올라가고 그 집 앞에 딱 열리는 거예요. 나 그런 집도 처음 봤어요. 들어갔더니 뭐 궁궐이, 이건 아파트가 내 생각엔 그건.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 암흑의 목사님이 자기 가게 신방으로 오셨다. 헌금을 그때 당시에 1억 원을 딱 준비해서. 그 액수는 나한테 왜 얘기를 해요? 이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의 몇 대째 집안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 장난을 하고 있다면 오늘날에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이래봬도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다닙니다. So what? 아, 이래봬도 우리 교회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So what? 그게 뭐 어쩌다고요? 그게 우리를 구원시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앞에 4절 있네요. 아직 뒷부분이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즉 신화와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오히려 변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쓸데없는 변론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변론을 따르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목사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목사가 꿈꾸는 교회가 무엇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물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면 없는 게 나아요. 교회는 반드시 내 편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목사 중심이 아니라, 장로 중심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봐요. 아멘이 적잖아요. 아, 진짜로요. 저는 기대했어요.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이 아멘 크게 할 거라고 믿었어요.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사랑을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글 번역이 약간 아쉬워요. 그래서 그래요. 앞에 5절을 펴봐주시면 고맙겠어요. 앞에 자막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문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요. 즉, the aim of our church is love.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헬라어를 그대로 좀 잘못하지만 그대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 명령은 사랑이다예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5절을 잘 표시해 놓으십시오. 이제 마지막 명령은 사랑이다. 이 말은 사랑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선한 양심으로 나오는 사랑이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에서, 아니 목회 서신에서의 쓴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갖추라예요. 반드시 사랑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한 얘기예요. 사랑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지금 다른 교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다른 교훈이 들어와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으로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짧게만 볼게요.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인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행복해요. 믿으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행복하고, 내 마음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마음에 못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청결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삶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다시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삶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자막처럼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부른 찬양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어떤 마음? 정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불렀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직한 영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거할 수 있는 마음. 두 번째로 선한 양심은 어떤 거냐?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이 목회 서신에서 여섯 번 나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좋은 양심은 네 번 쓰고요. 나쁜 양심은 두 번을 쓰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샬이 이야기하는 이 교수님 이야기하듯이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이에요. 기준을 세우고 내 양심이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양심이 기준을 세울 때 하나님의 것으로 기준을 세우느냐 세상의 것으로 기준을 세우냐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겠죠. 그래서 선한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양심이에요.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 속에서 착한 행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 하나님의 뜻으로 풍성할 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타날 텐데 그때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있는 척 하는데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그게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앞에 자막은 없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단은 위선이다. 이단은 위선이다. 이단들이 하는 말, 겉으로 나타나는 표정, 행동 얼마나 착해요. 간 내주고 쓸개 내주고 다 내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단은 아니지만 비스무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잡아요.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 믿음의 분량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그 이 정도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난 믿음의 분량을 좀 늘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치 조금 가진 걸 가지고 그냥 대빵 많이 표준어도 아닌데 무진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살아가. 아,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아니 옛날에 기도한 거 필요 없다니까요. 오늘 기도하고 있냐고요. 내가 이래봬도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를 아니 옛날에 했던 거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고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파선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파선하였다. 파선이 뭐예요? Shipwreck이잖아요. 그냥 배가 부서지는 거잖아요. 망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면 나도 몰랐는데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다면 파선이에요. 2026년도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제대로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칭찬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열매가 무성하기를 정말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서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